기도에 관한 시리즈 설교 중에서 일단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 석 달 동안 도서 없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은 제목으로 14번까지 왔네요. 잘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중에서 아마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프고 그러면서도 가장 수준 높은 기도의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생하셨던 이 기도를 보면서 어쨌든 석 달 동안에 같은 제목으로 왔던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죠.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이 어떤 의미에서 이날 밤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가요? 감람산이라고도 부르고 그 감람나무가 많은 곳, 쉽게 말하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은 그 산 한쪽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으면 기름 짜는 곳입니다.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틀 혹은 기름 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기름을 짤 때 얼마나 쥐어 짜는지 아시나요? 참기름을 짜기 위해서 다 짜고 나면 찌기를 뭐라고 그러죠? 깻묵이.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깻묵이 얼마나 단단한지 아세요? 그 깻묵 깨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깻묵 기껏해야 그 조그만한 접시만 할까요? 그 다음에 두께는 보통 우리가 얇은 성경책 정도, 그 정도 두께가 될 건데 그리 두껍지도 않아요. 그 눌러 짜서 참기름 뽑고 남은 찌꺼기 덩어리거든요. 그거요,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집니다. 망치로 자꾸 때려도요, 안 깨집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제가 그거 하나 깨보려고 깨다가 성질 부려가면서 두들겼는데, 진짜 어렵게 깨졌습니다. 그거, 제법 큰 항아리에다가 넣어놓고 물 부어두면요, 그 조그마한 덩어리가요, 항아리 가득 찹니다. 기름 짜는 사람들이 얼마나 쥐 짜는지 그거 한번 깨보시면 압니다. 도대체 얼마만한 이 참깨를요, 누르고 눌러가지고 이렇게 열게 만들면서 기름을 짜내는지. 겟세마네라는 곳이 어쨌든 올리브 기름 짜는데, 우리가 뭐 참기름을 짜고 그쪽은 감람나무 기름을 짜는 거지만, 기름 짠다는 거는 보통 누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철저하게 쥐어 짜서 기름을 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드리는 그 모습이 어쩌면요, 그야말로 기계로 누르고 눌러서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진액을 짜내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그 장소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기도 합니다만은, 진짜 간절하게 그거 하면요, 이제 땀방울에서 피가 섞여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렸던 이 기도에서 아주 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진정한 아픔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날 밤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에게 진짜 힘들고 아픈 게 무엇이었을까?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늘 묻는 대로 예수님의 그 기도는 잘 응답이 되었는지, 이 두 가지를 오늘 저녁에 한꺼번에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으려고 오신 분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어떤 사람이라도 오고 싶어서 오고 나 안 갈래 그래서 안 온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고 안 오고를 마음대로 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딱 한 분이 내가 가야겠다 해서 스스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죽으려고 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스스로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주는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대속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죽는 제사제물이란 뜻입니다. 제사제물요.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 이 말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리시고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이 죽을 것을 여러 번 예고합니다. 복음서에는 거의 예수님의 죽음을 바탕에 깔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적어도 마가복음 정도 같으면 아마 예수님의 죽음 얘기가 중간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많은 것 같죠? 누가복음에 조금 나오지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 얘기 거의 없어요. 위대한 인물의 탄생에 얽힌 비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 거의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살으셨는지요? 아무 얘기 없습니다. 제일 많은 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예견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어떤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이 죽음과 고난의 이야기를 제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러 번 예수를 잡으려 했습니다만 그때는 다 피하여 도망가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매 예수님 스스로 죽을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도달했을 때 백성들이 너무 따르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이번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돌아가시기로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죽이지 않을 수 없도록 자꾸 어떻게 시비를 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래도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않을 테냐.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에, 저 성전에서요. 죽이지 않을 수 없도록 자꾸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요. 그야말로 죽으려고 약을 쓰는 분 같이 보여요. 안 죽이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죽겠다고 저러니. 재판 후에도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증인들 다 불러 모았지만 증인이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없는 제목이라도 찾아내야 되니까 이런저런 비난을 다, 근거 없는 비난을 다 퍼부었지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을 건수가 없고 죄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난을 해도 대답 안 하시던 그분이 만약에 죽을 건수가 될 만한 질문에는 또 대답을 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긴 또 대답하셔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정작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어 사형 언도 아니에요. 질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 안 하듯이 그것도 대답 안 해버리면 뭐 방법이 없는데요. 거긴 또 대답을 하시네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가르치셨던 그분이 친구를 위해서 그냥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친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런 분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죽을 것만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 부분만 한 번 더 보십시다. 37절요.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지금 죽을 것만 같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죽으려고 때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잡히기 전까지 그렇게 당당하셨던 분인데 왜 이 여자 잡히시는 바로 근처 날 밤에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막상 일이 부닥치니까 두려워진 걸까요? 아니면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고민이 돼서 이 제자들 앞에 그렇게 당당하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셨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너무 약한 모습 보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예수님의 진정한 아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답은 너무 쉬운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려고 참 애를 씁니다. 진짜인지 아니 모르지만 가끔 부활절 되면 세계 토픽에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그 고통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의 사진이나 뭐 이런 기사가 나기도 합니다.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영화가 나와서 눈 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영화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우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우리 대신 겪으신 그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는 평생을 두고 감사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오셨던 그분이 막상 잡히실 때가 되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셨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육체의 고난이 절대로 가벼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 십자가에 달려있을 그 아픔만 자꾸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진짜 아픔은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가능성이 참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행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극심한 고통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잘 이겨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하는 죄수들에게는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의례껏 습관적으로요 거기에 쓸개즙 불탄 포도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미리 좀 먹였대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취지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쓸개탄 포도주를요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이라면 당당하게 그거 다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여자들이 애기 낳을 때 아파 죽는다 그러면서요 병원이 뭐 하는 데냐, 아픈 사람 안 아프게 해야지, 그래서 약을 쓰든지 뭘 쓰든지 어떻게 해서 안 아프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분도 계시지만 가끔은요 이것이 하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이라면 내 당당하게 다 이기고 가겠노라 그걸 갑자기 견디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예수님은요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고 받아야 할 이 고난이라면 그 쓸개탄 포도주로 어느 정도 몽롱해지는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고 그대로 그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쓸개짓한 포도주가 일종의 마취제인데 맨정신으로 이 고통을 다 견디겠다는 뜻에서 거부해 버리셨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왜 목마르다 하셨을까요?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일곱 마디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 다 잘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목마르다라고 하셨다는 것은 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물으면요 왜 목마르다 하셨을까요? 목 말랐으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런 질문 같으면 제가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이건 하나 확인하고 지나가십시다. 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을까? 요한복음 19장 28절에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목마르다 하셨는지 그 이유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왜 목마르다 하셨나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말하자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걸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바꾸면 이렇게 돼요. 십자가 그 말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는가를 살피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요. 그런데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아! 빠진 게 하나 있다. 원수들로 하여금 나로 초를 마시게 하고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라는 그 예언된 구절이 시편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마르다 하셨다는 시편에 그게 어디 있는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찾아서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정도 수고는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관주성경 갖고 계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그분을 철학가라고 그래야 될지 소설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다 라고 소설을 썼어요. 한데 우리나라에서 그 영화가 들어와가지고 이 영화를 상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주 시끄러웠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후의 유혹, 그렇게 제목이 붙었던 것 같네요. 그리스 소설가, 그분은 철학가로 해야 됩니다. 당대의 철학을 다 섭렵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인간이었다라는 글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위대한 인간이냐? 그는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만 거기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는 분이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내려와, 내려와. 너 능력 있잖아. 내려와. 내려와서 네가 사랑했던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그러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는 그 유혹을 거부하고 끝끝내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갔으니 이렇게 위대한 인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설을 썼어요. 그걸 우리하고는 저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분이 아주 철학 공부를 다 하고 신학 공부도 한다고 다 했는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를 보는 눈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난 당하셨다. 이건 우리 믿음이고 그분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는 인간이었는데 정말 자기가 믿는 그걸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최후의 유혹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갔으니 이런 위대한 인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니까 우리하고 얘기는 다릅니다만은 그분이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쓴 글은 아니에요. 근데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요 뭘 강조를 하느냐, 그 십자가의 상에 달려있을 때 사탄이 유혹하는 그 장면을 화면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야한 장면을 좀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결혼했다 어쨌다 이런 장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걸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그 영화를 상영해서 안 된다고 말해야 될지 해도 괜찮다고 말할지 애매한 구성은 있습니다만은 전체 줄거리를 잘 살펴보면 어쨌든 우리 신앙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건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걸 쓴 이유는 예수는 그렇게 위대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이 알아차린 예수보다 성경은 훨씬 더 위대한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봤더니 빠진 게 있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의 그 무진 고통을요 이겨내신 분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고통, 극심한 고통도 기꺼이 이겨내시는 그분이 무엇 때문에 잡히시기 전에 전날 밤에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죽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떠면요 십자가에서 겪어야 하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건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보다 사실은 영혼의 고통이, 영적인 고통이 훨씬 더 큰 건데, 이거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시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참 아픈 거 많이 있지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아픔이 어쩌면 가장 큰 아픔 아닐까. 이런 거 경험 못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혹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남의 일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던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픔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아버지,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이건 심적인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인 고통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훨씬 더 큰 아픔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고통이 정말 육체적인 고통이었다고 친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아마 이런 말씀 안 하셨을까요? 아이고 아버지,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그 고통이 훨씬 크다라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에서도 이걸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돌을 집어던집니다. 그 돌에 맞아서 결국 죽습니다. 돌에 맞는데 안 아플까요? 죽을 정도로 돌이 나와서 때리는데 돌에 맞는 게 이게 안 아팠을까요? 안 아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불어앉아서 그들을 위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는 것이니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정상적이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본 겁니다. 그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인 기쁨,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두 개 중에 그 정신적인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더라는 이야기죠.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고 영적인 고통도 있었는데 영적인 고통이 더 컸겠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도 잠깐이잖아요. 잠깐. 잠깐이면 되고 며칠 지나면 끝일 건데 뭐 그거 갖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단 한순간도 버려지거나 깨어지거나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잠깐이라도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고통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우린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뜨겁게 연애하는 녀석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연락하지 말고 한 몇 달간만 연락을 끊고 조용히 우리 자식,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게 어떨까요? 뭐 그런 얘기하는 수가 들어있죠. 안 그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이러면 안 하거든 말지 않게 치웠어요. 사랑 안 하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고요. 그 사랑이 덜렴으로써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한번 겪었어요. 저 연애 좀 길게 했거든요. 편지로 왔는지 전화로 왔는지 아마 편지였을 것 같아요. 우리 관계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한 6개월 동안 편지도 하지 말고 일주일에 두 통씩 쓰던 편지를 하지 말라니 하지 말고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고 그 후에도 확실하거든 다시 계속하는 게 어떨까요? 하고 편지가 왔습니다. 한번쯤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맞죠? 그죠? 앞으로도 연애할 분들이 오늘 저게 추석 때문에 일찍 가신 분들이 어쨌거나 손해가 많은 겁니다. 나중에 잘 전해주세요. 그런 얘기 왔을 때요. 아, 예, 참. 우리 사랑이 그런 것인지 확인해 볼 냉각기를 좀 갖는 게 맞지. 이 나무 얘기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돌았나 하고 제가 거지로 쫓아가가지고 없던 일을 해버리십니다. 왜요? 이 무슨 마른 하늘에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를 하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거든. 뭐 어쩌겠습니까? 뭐 지나간 분 할 수 없고요. 진짜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건 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일종의 비명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요. 자식을 버리는 이 순간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땅에 어두운 임해서 캄캄해졌다. 흔히 하는 말로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요?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버려지는 이 아픔이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픔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름을 짜내듯이 진액을 쏟아가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얼마만한 고통을 겪으셨는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고통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 이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있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섭섭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철없는 아들처럼 심심하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죽하면요, 참 이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늘에서는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몇 명이요? 아, 겨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몇 명이요? 99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났으면 하나님에게 얼마만한 고통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느냐 하면요, 하나님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과 잠시라도 단절되는 그 아픔이 예수님에게는 참 컸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액을 쏟다시피 했는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39절 한번 보십시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기도였죠? 그 기도 이루어졌나요? 뭐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 고담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 그러다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결국 그 기도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다 됐으니까 이루어진 거잖아요.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되나요?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딘가 좀 이상하다, 그죠? 아니면요, 일종의 합리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조금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보면 안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면 응답된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응답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요, 기도가 나를 움직이는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땐 내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해서 뭔가를 받아내야 하는 이런 기도도 있는 반면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 나가는 이런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바로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옮기려고요? 아니요. 옮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다는 거 예수님 다 아셔요. 문제는 이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행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해진 그 뜻에 나를 순응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두고는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묻기보다는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바른 질문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니면요, 그 기도가 다 잘 이루어졌습니까?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그 질문만 한다면 우리 기도가 약간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변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요, 거기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평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아픔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질문, 당신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너무 자주 애용할 만큼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철없는 시절에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면 그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거 아니더라는 걸 빨리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그것이 기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다가도 결국은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게 이것이란 말씀이시죠?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나는 무조건 한번 한다면 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셔야 하고요. 철없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이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게 분명해질 때 여러분 내 뜻을 접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는 것 이것도 기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학생이 다른 애들은 다 장학금 잘 타는데 나도 장학금 한번 타고 싶어서 안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에 제가 꼭 장학금 타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요. 너 왜 그 장학금 타려고 그러니?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진짜 장학금을 받아야 될 아이는 내가 아니고 내 편의 친구들하는 거예요. 나 그 장학금 안 받아도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저 친구는 그거 안 타면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 이게 눈에 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더랍니다. 하나님, 저 안 받아도 좋으니 저 친구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의 삶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생각해 가면서 행하는 기도. 이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변해야 하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참 수준 높은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석 달간에 걸쳤던 그 기도에 관한 내용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제가 결론을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번 그 앞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럼 불신자들의 기도는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 안 합니다. 그게 뭐 옥황상제가 됐든 천지신령이 됐든 바다의 용왕님이 됐든까지 그 누구라도 관계없다. 내 소원만 들어다오.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알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혀 다른 기도예요. 아마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여러분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성도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아파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아픈 것도 아픈 줄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기도를 쉬지 마시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럼 금요기도도 중요하고 새벽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요. 뭘 하든지 간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 뜻을 접고 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이건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